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전무하여 보라 하여 전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이 감당했던 전쟁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이 순차대로 전개가 되죠. 제일 첫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요나단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품었는지 그리고 전쟁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절부터 15절까지는 실제로 요나단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가 나오죠. 요나단이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부터 23절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4장 전체를 놓고 보자면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이 16절부터 23절은 앞에 나왔던 요나단의 행동,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쟁을 했던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앞에서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적군을 무찔렀는지,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쟁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 더 장면은 그럴듯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관련된 내용은 앞부분에 끝이 나고 사실은 요나단이 지금 목숨 걸고 열심히 전쟁 가고 있지만 요나단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나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16절부터 23절은 요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그냥 읽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나단이 앞에서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내용을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수로 나누어서 지금 26절부터 23절을 보면 16절부터 18절이 하나, 19절 20절이 두 번째, 21절 22절이 세 번째, 마지막 23절에서 네 번째 이후의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16절부터 18절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파수꾼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세워두었던 파수꾼이 쳐다보니까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사울의 파수꾼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나단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패배하고 막 여기저기로 휩쓸려 다니는 그런 지경이 되었죠. 이 사실을 사울이 파수꾼이 보았고 그래서 사울에게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울이 도대체 누가 블레셋 적군에 들어갈지를 찾아요. 17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전무하여 보라 하여 전무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찾는 거예요. 누가 나갔는지. 사실은 이렇게 전무해서 찾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10만 명이었다. 무슨 재주로 찾겠습니까? 근데 지금 몇 명 있냐면 600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보면 누가 나갔는지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모에서 찾았다고 하는 말은 현실만 놓고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만약 지금 전쟁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군인들이 들락달락하고 있었다고 하면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전쟁하러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하면 찾을 수 있어요. 요나단이랑 무기 들은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전쟁하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이리저리 회파되고 있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엘리 사무엘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궤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궤와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승리하는 전쟁을 하게끔 하려고 했었죠. 근데 앞부분에 사울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사무엘은 그냥 가버렸잖아요. 사무엘은 그냥 가버리니까 사울이 언약궤도 같이 들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건 자기가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여러분이 궤를 가지고 가는 이 장면은 앞부분에 엘리 두 아들이었던 홉니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떠오르게 합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하다 처음에 대패를 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면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요. 지 멋대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참 전멸당할 지경을 만나는 아주 심각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했던 행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가 심판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온전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100점 만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혹은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아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는다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도리어 여전히 어리석게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절, 20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동이 점점 더 더해졌다는 것은 요나단이 자꾸만 블레셋을 더 무찔렀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신 일이 자꾸만 계속 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원래 언약궤 갖고 와라 했다가 네 손을 거두라 하고서는 제사장이 하려고 했던 걸 또 제지를 시켜요.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사장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사는 아니지만 여기 제사장은 지금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만약에 사무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했겠죠. 너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일로 와봐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장면은 어떠냐면 사울이 제사장한테 야 언약궤 좀 들고 와 이랬다 지금은 아니다 거기 가만히 서 있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제사장을 자기가 돈 주고 부리는 하인 부리듯 합니다. 이게 참 서글픈 장면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는 거죠. 동시에 이 모습은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예전에 엘리제스장 가문에서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심판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 후손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좀 제사장 일을 맡겨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일거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었거든요. 지금 딱 그 모습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건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나 받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감당하고 있는 이게 뭐 봉급쟁이지, 이게 뭐, 이게 정말 성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죠. 여하튼, 이런 양상 속에서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에 가서 봅니다. 이번에는 사울만 본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서는 사울의 파수꾼이 봤기 때문에 사울이 가서 이제 본 거였고, 지금은 사울과 백성들이 다 같이 가서 전장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20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숫자가 적었고요. 두 번째 무기가 열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로 된 무기를 들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로 된 무기만 있었고 그나마도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제로 된 무기를 들고 온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철제 무기로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무기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블레셋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참 묘한 장면을 보게 되죠. 또 이 장면 역시 과거에 있었던 미스바에서의 에벤에셀 사건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이 미스바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급습을 했죠. 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별로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동이 나서 서로 막 뒤엉켜서 난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고. 근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했겠죠. 이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인데,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결국 이 두 번째 모습에도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19절, 20절. 사울이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장면을 못 보았느냐? 봤습니다. 자신들의 숫자나 무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분명히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인데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제일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울 자기 자신은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게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 뒤에 21절,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와요. 행동들이 나오는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과거의 모습이 나와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랬었는데 2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전쟁 나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 편에 붙어서 블레셋 군대로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 시작했을 때 다 막 도망갔죠. 막 별의별 곳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뭐 그냥 궁둥이가 보이든 말든 고기만 쑥 쳐박고서는 여기저기로 숨어들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망명까지 가버렸다고요.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군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여지껏 했던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걸 보고 첫 번째로 자기 민족을 버리고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로 군대에 들어왔었지만 다 팽개치고 도망갔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워야 되겠다 하고서는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는 도망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추격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600명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어디 가서 돈 주고 용병을 사올 수도 없고 군대를 더 불러 모을 수도 없는 판에 갑자기 군대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숫자가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군대를 한 번도 전쟁을 안 했는데 자기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그 군대 안에 매복군으로 심어놓은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싸움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군으로 출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그 안에서 다른 블레셋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냐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왔는데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진짜 자기 친구도 자기 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모든 결과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나단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주시는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으셨죠. 블레셋 사람들도 흔드시고 그들이 진영 잡고 있던 땅도 흔들어 놓으시고 과정도 흔드시고 결과도 흔들어 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과거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할 때 에벤에셀의 전쟁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설명을 쭉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이 정도 길게 말씀을 드렸으면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다시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딱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전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 요나단이 믿음을 품고 행동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기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마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쳐다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사인으로 알고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서 도망가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 속에 숨어서 블레셋 사람 군인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 이 항목은 1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13장과 14장이 딱 맞물려서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1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사울이 믿음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음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거나 회개하거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양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반응을 보면 세 불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이 결과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사울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심판 선포하셨지만 실제로는 지금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회개하고 다 돌아섰는데 유독 사울 한 사람만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묵상과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이런 양상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일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멀쩡하던 사람까지도 다 죄 짓는 길에 동참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옆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걸 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친구 누구니? 그걸 물어보죠. 지금까지 사귀던 모든 사람들, 만나던 사람을 다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지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에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모쪼록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감당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주님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전쟁을 감당하던 것을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내가 속해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팽개친 채 블레셋 군인으로 살기도 하고 혹은 전쟁터에 나섰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뒤로 도망을 가서 아무 곳에서나 자기 몸을 숨겼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주는 격려와 또 요나단이 주는 귀한 본을 따라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전쟁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또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전쟁터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 나이다.